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에 원래 본문은 21절까지의 본문인데 우리가 8절까지만을 같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멘. 8절까지입니다. 예,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늘 새로운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어야만 빛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 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첫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증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몇몇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 불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때 이제 셋째 날이라고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그렇게 맞춰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성전이 온갖 장사꾼들의 속을, 강도들의 속을 난장판이 되었는 있는 모습을 이제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이어지는 그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몇 개의 기적을 더 행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외에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들을 더 이제 그 시점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 소개하는 그 시작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 과정에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과의 이 대화 장면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그 시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는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역을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가 이제 그 내용인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역을 소개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그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말씀을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것을 제일 먼저 이제 소개를 합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회당 안에 있던 그 부정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출발을 묘사합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마가가 기록한 바로 그 회당 사건보다 조금 더 앞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회당에서의 사건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향 가버나움 고향에서 좀 배척되시는 그런 장면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유독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 보니까 이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약 중에 요약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속선상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 초에 4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그때와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오늘 니고데모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 이름은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니코데무스라고 되어 있고 이 원래 헬라어입니다. 원래 영어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니코스와 데무스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결합된 것인데 니코스는 우리 니골라당 할 때 니콜레이탄스 할 때 했듯이 그 정복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니코스라는 것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정복하다는 뜻이 있었고 니콜라오스 할 때 그 라오스가 common people 평범한 백성들을 의미했는데 여기에 그 니고데모 이름도 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만을 보면은 니골라당 할 때 그 이름과 니고데모의 이름이 대단히 비슷해요. 백성들을 정복하는, 백성들을 이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3장 1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그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치리자이고 산헤드린의 공의회 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제사장 계급은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아 바리새인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교 내 어떤 정직자 계급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평신도예요. 우리는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 않지만 어쨌든 개념상 보면 바리새인은 평신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사장 계급은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의 이제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적인 대단히 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인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다 그러면은 대단히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이때 이 지금 이 심판의 위험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하급 재판소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공회의 위험이라고 할 때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이건 이제 사람마다 숫자가 조금 이제 조금 추정하는 숫자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원의 인원이 71명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의장인 대제사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 전체 사회 내에 71명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막강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사람들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밝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밤문화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이 해가 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서 쉬는 잠자리에 드는 시각인데 니고데모는 어떤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니고데모의 일생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 일을 이제 이 밤에 니고데모가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두고두고 깨달았을 것이고 아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날 밤에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를 정말 두고두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쉬셔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쉬고 잠자는 시간이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낮에 피곤하셔서 쉬셔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쉬도록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쉬시는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실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를 한 분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의 입장, 유대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일종의 이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참 권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30세의 젊은 사람이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 어떠한 유대인 율법 선생 중에서도 안식일에 감히 그러한 일을 할 엄두조차 못 내던 사회였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에 교황의 그 서슬퍼런 그 권위하에서 아무도 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듯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세워놓은 이 어떤 규례들, 규정들, 모세의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그 틀을 감히 그렇게 파격적으로 깨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중세 사회의 루터처럼, 칼빈처럼 이 예수님이 지금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장 23절에서 봤던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사회의 기득권층에 있는 그 니고데모로서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가치를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니고데모로서는 이 이단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사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저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입신영달을 꾀하는 사람, 그저 단순히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시류에 영합하면서 자신의 출세만을 참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또 속물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3장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 이제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일단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불러줄 수 있는 칭호는 아니죠. 선생님. 지금 이 니고데모 자신도 지금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면서 치리자이면서 선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랍비여 이렇게 칭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전체 공생애 기간이 3년 반인데 그중에서도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짧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의 증거만으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대언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대언자가 나타난다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지금 15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대단히 의미 있게 예언해 놓은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권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 사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언젠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너희에게서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대언자들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서 엘리야니 엘리사니 뭐 말라기 대언자까지를 포함해서 그 대언자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하는 거냐면 혹시 이 사람이 모세가 얘기한 그 대언자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대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뭘 제일 먼저 물었냐면 당신이 그 대언자냐 이걸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대언자냐. 먼저는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었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먼저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냐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That prophet 바로 그 대언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했던 그 대언자가 침례자 요한 당신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제가 믿기에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판단하기에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대언자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이 대언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대언자들은 반드시 표적을 동반해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줄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마법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이렇게 마법에 지금 이렇게 참 열광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 마치 이교도들이 바라볼 때는 그 마법을 행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청년 분이야말로 모세가 대언했던 바로 그 대언자인 것으로 거의 확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모세가 약속했던 그 대언자라는 걸 확신한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뿐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다시 2절을 다시 보시면 3장 2절 다시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우리가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일반 많은 백성들과 자기를 포함시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니고데모와 동급의 부류에 있는 어떤 그 클래스가 그쪽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노는 그룹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그룹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약속했던 대언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작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이 니고데모가 참 겁쟁이다 이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찾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실제로 바를 때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측면에서 이 니고데모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이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교리의 핵심에 관한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마치 이 대학원생이 교수님한테 이 개인 이 공부를 받듯이 니고데모가 이날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돈도 안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신약 교리, 신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의 교리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구원은 왜 필요한가요? 구원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이 죄가 사면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문제, 죄가 사면되는 문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교도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든 또 조금 게을리 일하든 사실 다 먹고는 사는 것인데 그 문제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사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었는가, 죄가 제거되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인간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이 어떤 용서, 죄 용서, 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리되는 인간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 플러스 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됐건 율법 이전 시대가 됐건 신약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됐건 대환란기 시대가 됐건 천년왕국 시대가 됐건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드러나느냐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이것이 표현이 된다,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그거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어떤 조항들, 율법의 행위들, 물론 율법의 정신 자체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사랑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 전체의 어떤 요약이긴 한데 그런데 그 율법의 규정들, 율법의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들을 100%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반대 측면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율법을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건데 다만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 조항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은 몸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이 100%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인데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느냐로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게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이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새로워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적인 출생, 태어남과 관련해서는 육적인 출생 외에는 알고 있는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로서는 당연히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 놀랐어요. 7절에서 보시면 놀라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네.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걸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답변은 확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확고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하에 있는 그 율법 선생들조차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교리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이렇게 세세하게 읽어봐도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구약 성경 내에서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들이 사실은 그 점을 깨달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점을 깨달았어야 마땅하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이 교리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신약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일반적인 그 종교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그 신을 이제 의지한다 하더라도 물론 거짓 신이죠.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 거짓 신을 경배하는 행위가 있고 또 그 거짓 신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복만을 비는 그러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조금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이 뭔가 이 죄라는 게 있는데 뭔가 잘못된 고장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 양심에 거리껴지는 그 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성지를 순례한다든지 또는 이 선행을 많이 하면서 업보를 이렇게 쌓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내세를 대비하는 이러한 방식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구원의 상태가 있고 내 상태가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구원의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그게 뭐 해탈이 됐건 득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극락왕생이 됐건 무릉도원이 됐건 이렇게 내 상태에서 그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갖추어져가는 개선되어가는 업그레이드되어가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교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신약의 다시 태어나는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닥 상태에서 한 번에 그 어떤 구원 상태로 갑자기 변하는 그 태어남의 교리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교는 어느 입장에 있을까요? 유대교의 경우에는 일반 종교의 범주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다시 태어남의 이 범주에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신앙 방식은 뭐냐면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되는 것이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교 내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교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복음과도 분명히 뭔가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하에서 인간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에 익숙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유대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단순히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바뀌는 다시 태어나는 문제였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신약에 속한 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 사건, 이 짐승들의 어떤 실체가 되시는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의 피를 흘려주신 사건 이후에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교리는 이것은 신약적인 교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는 그 어떤 과도기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종교라는 것이 세상 종교와는 다르면서 그러나 완전한 신약의 그 이 교리를 또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어떤 중간 단계의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이 구원과 관련해서 뭘 원하셨는지를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선언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뭔가 했더니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새로남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씻음. 네, 아까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는 이제 영어 단어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제 born again, being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우리말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죠. re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생한다는 거죠. 다시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발생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툭하면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은 어디서 이제 들어서, 성경에서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원래 있던 것을 좀 개선시키겠다, 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 다시 출생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개선된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생명이 바뀌는 이 문제를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자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양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자기 주변의 일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양자됐다, 입양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이 개선되는, 조금 있던 것이 조금 개선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뉴 크리어처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어처라는 단어는 뭐냐면 없던 것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폼 된 것, 좀 변형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뭔가가 이렇게 새로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없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뭔가가 없던 것에서 새롭게 생명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됐다는 이 표현은 뭔가가 개선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게 아들이 뭔가를 설명하는, 그 아들의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 뭔가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생명이 바뀐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양자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 신적 본성,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휴먼 네이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대면해서 지금 이 신약 성경 전체 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교리인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 교리를 지금 학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이 땅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시면 지금 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과 반역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언적 사건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뱀에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뭐 투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피를 다시 돌려서 또 해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독제를 먹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는 것, 지금 아파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이 막 온몸이 부어오르면서 거의 죽게 돼가지고 자기 집에 천막에 들어가서 텐트에 들어가서 누워있던 사람이 뱀 보면서 한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달해 들었을 때 그 몸을 이렇게 꾸역꾸역 기어 나와서 그 뱀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나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그 노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밝히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뱀은 나쁜 것이 아닙니까?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좀 의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마귀는 옛 뱀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호칭이 됩니다. 용, 옛 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을 뱀이라고 표현할 때 그 뱀도 좋은 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뱀은 좋은 뱀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뱀은 다 나쁜 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면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죄 덩어리가 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달리는 뱀은 죄뱀, 이 못된 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나쁜 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담당한 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와의 이러한 대화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연속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교리의 가장 핵심인 다시 태어남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교리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아는 그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세상에 그 어떤 참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제정신을 가지고 이단의 교주들, 제정신 아닌 사람들 빼고 정말 진실되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제1급 사기꾼입니다. 그 어떤 사기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속인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양심에 한치의 한톨의 어떤 거리낌도 없이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이러한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서 이러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니고데모가 이 순간에 뭔가 확 변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이 7장에서 또 19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될 때 보면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조금씩은 망설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히 신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제 이 사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확인해가고 확신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니고데모 얘기를 혹시 다른 복음서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아마 여덟 번인가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에 주목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이것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또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경거망동하지 않고 대단히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전형적인 학자 타입의 대단히 신중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자신의 어떤 생각만 많고 어떤 행동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정도의 어떤 모험은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그 한날 밤을 그렇게 온전히 할애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밤의 수업은 날이 새가는 줄 모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정도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압축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지 그 아마 이렇게 어렵사리 찾아온 이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정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우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 또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밤이 맞도록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내가 자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내 생업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그러한 기간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할 마음만 있다면 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그날 밤을 이렇게 피곤한 밤을 기꺼이 할애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마음껏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구체적으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 모두 또는 더 나아가서 인류 모두를 위한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성격의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것을 좀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과정은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전체 진리를 압축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나 어떤 단체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는 그런 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한 채로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듯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오늘 밤에 니고데모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그것이 꼭 밤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그렇죠?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노력 그래서 과연 이분이 모세가 약속했던 그 대언자가 맞는 것인지 과연 이분이 참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과연 이분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 것인지 이것을 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디스트로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퍼리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혼을 잃으면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참 이 문제를 미루고 미루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오늘 밤으로 이렇게 좀 상징할 수 있는 그 가능한 빠른 어떤 시간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828장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828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생명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께서 계신 왕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참 매순간 느낍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한 해가 빨리 간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려봐야 기껏해야 수십 년인데, 하나님,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참 아침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금방 없어지는 이 삶을 살면서 저희가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참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연예인이 되는 것, 정말로 너무나 불쌍하고 하찮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 삶의 소원과 목표로 살면서, 목표로 삼으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평생의 소원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즉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